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가겠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가르치시옵소서. 단에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행사할 그러한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줄 아오니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진리가 들리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 마음 문을 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교하는 자와 설교를 듣는 자 모두를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한창 그 미국 프로야구가 그 흥행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몇 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경기장에서 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스포츠 경기를 봤다고 했을 때 TV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TV를 통해서 보는 것과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보는 것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생생한 감동들, 그것을 아무리 비싼 TV고 아무리 그 탁월한 장비를 할지라도 그것을 그 안방에서 편안하게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TV나 신문 등을 미스메디어라고 부르는데요. 많은 대중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오감이라고 하죠. 시각과 후각과 또 청각과 미각과 촉각이라는 이 오감을 통해서 사물을 분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물을 인식할 수 없을까요? 제가 아마 한 15년 전, 뭐 20년 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저희 교회 옆에 한빈 맹아원이라는 그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이 정도 수준의 아이들인데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데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 아이들을 손을 붙잡고 재래시장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들이 촉각을 통해서 후각을 통해서 다른 감각들이 있잖아요. 그 감각들을 통해서 시장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여기는 과일 가게인데 뭐 수박이라는 과일은 이렇게 생겼고 또 주인의 허락을 받으면 또 만질 수도 있고 또 냄새도 맡을 수 있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 시장 상황을 배우는 것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나 유치원 못지않게 활발하고 그 아이들은 사물들을 인식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매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아는 것,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물을 인식해 나갈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은 볼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플레이오프 경기를 보지만 그 현장에 가서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감동이죠. 저도 이 프로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현장에 가서 그 생생한 경기를 보고 싶은데 뭐 저에겐 아직 그런 기회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고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여러 차례 그 잠실구장에 가서 그 경기들을 관람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속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오감, 중간에 매체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이 오감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 그 영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길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이후에 공개적으로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한다. 그 길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이신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일이고 또한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일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칭찬과 환호를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22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매우 고통스러웠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을 붙잡고 앞서 가시는 주님의 옷을 붙잡고 강변하듯이 주님을 설득합니다. 이 개역성경에는 항변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성경에 보시면 그 리뷰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꾸짖다, 질책하다 그런 뜻인데 이 단어의 용례를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폭풍이는 바다를 향하여서 바다를 꾸짖으신 적이 있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며 폭풍이,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타고 가던 그 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잠에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때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단어와 베드로가 항변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번은 어린아이에게 귀신이 들려서 어린아이가 고통을 할 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하고 귀신을 꾸짖으실 때 그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단어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은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유화적으로 이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주님을 향하여서 호되게 그렇게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꾸짖는 톤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예수님은 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단어가 한번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서 사용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일한 단어를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항변할 때에 사용했던 단어도 굉장히 이렇게 그 심한 말이죠. 어쩌면 모욕이 될 수도 있는 말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 또한 굉장히 단호하고 혹독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음을, 시험하고 계심을 간파하셨던 거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면류관을 얻으라. 쉬운 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었음을 간파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 순간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탄의 종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아섰는데요. 만일 베드로의 뜻대로 됐다면 어떤 결과가 미치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형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영원한 저주를 부어달라고 자처하는 꼴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개인이 그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서에서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이 인류의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가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담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이 진리를 여러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만 저는 그 많은 성경들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증거들이 가장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그 선데이 스쿨에서도 잠시 다룬 일이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과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를 혼동하십니다.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게 좋은 겁니까?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아니면 책망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그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상태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죠. 의심 없이 사람 그러니까 어른들은 의심을 많이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비교적 의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잘 속지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말을 순전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겸손하죠. 자기를 낮춘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자기를 낮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이고 또한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의존하죠.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적이다 하는 측면에서 삶의 모든 그 측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측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상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장성한 분량에 있는 성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있는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영적인 어린아이에 대한 책망이 있어요.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둔하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여전히 우유와 같은 부드러운 음식만을 먹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책망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마땅히 선생의 위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기초적인 것을 배운다라고 히브리서 5장이 이제 책망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는 것은 책망받을 만한 것인데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더 씌워서 칭찬하는 말씀 아니냐. 나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는 베드로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하고 주님의 길을 막아서고 그래서 주님의 종이 아닌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에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가.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의 오해가 또 일어납니다. 그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두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천국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십자가 영광의 길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특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경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길인데요. 그래서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는 조화될 수 없는 옛사람을 부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죄의 유혹과 정욕에 쉽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비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더러운 옷입니다. 정욕이 죄의 유혹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러운 옷인데요.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가는 그러한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려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이거는 한편의 설교를 듣고 끝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꼭 마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원리입니다. 절대로 그 어떤 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는요. 문맥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한 구절을 그 장에서 이렇게 띄어내서 그 한 구절만 보지 말고 그 구절이 속해 있는 한 장 전체를 다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앞절은 어떤 말씀이 있고 뒷절은 어떤 말씀이 있고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고 뒤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지 그 문맥을 따라서 그 구절을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단들을 보시면 여기서 한 절, 저기서 한 절, 그 본문, 그 만약에 마태복음 16장이면 16장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몇 구절만 따서 자기들 교리를 가르치면 성경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어떠한 것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원리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원리는요. 여러분이 어떤 구절을 해석하잖아요. 해석하면 그것이 올바른 해석인지 잘못된 해석인지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점검합니까? 내가 해석한 그 구절의 해석이 다른 성경과 충돌한다면 나는 그 본문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석한 것 같은 그 진리를 성경의 다른 본문, 뭐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해석한 그 해석을 지지해주는 다른 성경 구절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하셨기 때문에 왜 한 권으로 끝내지 않고 66권이 되게 하셨습니까? 같은 진리를 여러 번 반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진리는 한 번 나타나고 다시 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한 진리가 아니죠. 중요한 진리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게 돼 있죠.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문제를 한 번 말씀하고 끝납니까? 계속 반복하죠. 반복한다는 것은 이거 꼭 시험에 나올 거니까 꼭 알아둬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대한 가장 훌륭한 주석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길게 설명한 건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비로소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어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죽은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명령을 한들 명령이 시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후에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요. 죄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된 주의를 누리며 살아가는 지극히 복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사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구원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 구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에 대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국교회와 뭐 미국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진단할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가 되고 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극히 적은 분들만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요. 그것은 인간 안에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을 때 칼빈은 에베소 4장 24절 주석에서 이렇게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거울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비추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이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거울과 같이 반사하는 자들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의미하는 의미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처음 창조된 인간은 어떤 존재였냐면 거룩한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 이스라엘 그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은 그 머리에 관을 쓰고 그 관 이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같이 죄에서 멀리 떠나 있는 제사장들과 같이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의로운 왕들과 같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의들이 있고 얼마나 죄악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지으셨다고 했는데 진리라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른들 말 듣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어떤 어른이 와가지고 뭐 아빠 친구다 그러면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로 창조하신 거예요. 거룩과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거울과 같이 반사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인류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짐승과 같은
그래서 죄악을 일삼으며 이 사회에 끊임없이 많은 경찰들이 있지만 미국에도 보니까 1년에 50명의 경찰이 죽는데요. 50명이나 되는 경찰이 그 치안을 감당하다 총에 맞아 죽는다는 겁니다. 멕시코 같은 데는 말도 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의 사회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파괴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고 거룩을 따라 살아가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비추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길입니다. 제가 지난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돌에 맞아 다리를 절며 그 96km 정도 되는 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바울의 얼굴을 그려보십시오. 피를 흘리며 걸어갔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뵌 흔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그 흔적이 그 삶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길을 막아섭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원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왜요? 그 길이 존귀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 삶에는 비록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길은 영광된 길이며 이 지상에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배우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경험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한 소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요구를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일시적인 만족을 누립니다. 어제도 모일 때마다 그 복권에 당첨된 어떤 분들의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좋겠죠. 우리의 육체적인 그 욕구가 충족되면 우리는 일시적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개를 길러보시는 집에 보면 개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먹을 것을 주고 평안한 잠자리를 주면 만족해야죠. 여러분, 사람은 그러한 육체적인 욕구가 만족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동물들이 있지만은 동물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죠. 더 존귀한 길로, 더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고 그 길이 가장 지극한 복락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을 인용하고자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있는데 미국과 영국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교단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 고백서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장로교회들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는데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은 뭔가 하면 유럽 대륙에 미국과 영국이 아닌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 세계의 신앙 고백 중 하나에 속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미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사도신경 강의 16번의 설교를 하면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 것인데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그 요리문답 1문을 제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나의 육체와 영혼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분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셨고 마귀의 모든 세력에서 나를 구속해 주셨으며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실로 모든 일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바라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분을 위해 살아갈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날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죽을 때까지 이 영광의 길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후에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난의 길로 몰아가시는 주님의 혹독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의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복된 초청인 것을 생각해 보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소망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즐거워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충족시키는 것이 행복이라고만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존귀한 주의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삶으로 비유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삶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흔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